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또 철야가 있는 날이죠. 철야 예배 시간에 이제 여섯 번째 표적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일곱 가지 표적을 쭉 지금 살펴보았는데, 우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 표적은요? 벌써 막히면 어떡하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저녁 철야 시간에는 이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제 주일날 이제 나사로의 부활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주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가를 요한복음 6장 전체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상하게 요한복음 6장 전체는 사실상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그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기적이 싹 사과씨처럼 숨겨져 있어요. 이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은 썩 그렇게 맞닿지가 않는 듯 보여지는데, 요한복음 기자가 오병이어의 전체 스토리 속에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슬쩍 끼워 넣은 것은 분명 무슨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6장 14절을 좀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청중들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백성들은 그 들판에서 펼쳐진 만찬을 경험하면서 그 기적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고, 그 현장을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허기진 굶주림을 해결해 줄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다 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위하려는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잘못된 동기를 벌써 간파하시고 그들을 떠나버리시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떠나가니라. 여기서는 그냥 피신한 자체만 묘사를 했지만, 마태복음에는 또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이 기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현장을 떠나서 따로 혼자 하늘아버지께 기도를 하러 가신 겁니다. 이것이 그 성경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생활 패턴이에요. 예수님은 청중들의 박수갈채와 환호에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동기를 간파하시고 절연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나아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또 철야에 많이 나오셔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습관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진 몸으로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한편에 이제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지금 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성경에는 바다가 많이 등장을 해요. 물, 바다. 근데 주로 바다는 나쁜 또는 저주, 심판 쪽으로 물이나 바다가 소개되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바다에서 악하고 더럽고 못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거기 보시면 바다에서 뭐가 나오나 한번 보십시다.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바다에서 악한 짐승이 올라오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그 머리에 있어요. 그리고 무슨 흉내를 내고 있죠? 왕의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주관하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관을 쓰고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나는가 보실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악한 자의 권세를 누가 준 겁니까? 용이 주었어요. 용, 용, 뱀. 이게 전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사탄의 형상이죠.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서 올라오냐면 땅 또는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바다는 항상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난다는 것은 그 심판 한가운데로 이제 통과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바다를 지나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이제 보십시다. 이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제는 오병 이어 그 들판으로 예수님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상 동쪽에서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은 가나안이에요.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동쪽에서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간다고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서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위치 자체가. 그런데 그 가운데는 바다가 끼어 있고 이 바다는 사실상 구약의 그 홍해를 재현하는 하나의 압축된 그림이에요. 새로운 출애굽이죠. 자, 제자들이 지금 이 바다를 지나고 있어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그 바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 뱃길은 제자들이 야 우리 바다 건너가자 자기들끼리 의도해서 계획해서 떠났던 길이 아닙니다. 이 뱃길은 사복음서에 꼼꼼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건너가도록 명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나죠? 바람이 불고 파고가 높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생에 대한 오해가 늘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의도하신 길이고 주님이 계획하신 길이면 바람도 파도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명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를 떠났는데 거기에서 사고를 만나고 거기에서 또 암이 걸려 돌아오고 풍토병에 걸려서 마른 막대기처럼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분명 주님이 확신을 주시고 주님이 명해서 시작한 일인데 어려움이 계속 생겨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 백길도 제자들이 자의적으로 떠났던 길이 절대 아니에요. 주께서 건너가도록 명령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도는 바로 우리 인생살이 같은 거죠. 뱃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파도는 한 번도 똑같은 파도가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한 30년 한 직에서 그 일을 꾸준히 평생 해왔다면 이제 웬만한 일에 능숙하게 대처도 할 수 있겠고 또 처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힘겹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거만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하루 속에 밤 4경쯤인 걸로 보아서 칠흑 같은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가장 악한 것들이 일어나는 심판의 상징을 담고 있는 바다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자 공동체는 우왕좌왕 거의 파선 직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는데 물속에서 막 헤엄쳐 갖고 오시는 겁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세요. 모든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세요.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있으면 죽습니다. 물에 빠지면 죽어요. 이거 매우 상식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물에 영혼이 헤엄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슨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까요? 물의 질서를 뛰어넘는 지금 행동이란 말이죠. 이것은 구원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방주로 오신 거예요. 물은 항상 창세기서부터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 중에 하나가 홍수입니다. 하늘에 창이 터지면서 온 땅에 비가 쏟아져요. 어제 내렸던 비가 뭐 2천억이 넘는 가치의 비가 된다면서요. 이번 겨울이 워낙 가물어서 아주 농부들이 농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근데 비도 적절히 와야지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비가 오면은 견뎌낼 땅이 인생이 없죠. 그래서 모두가 홍수 속에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았나요?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이 방주는 장차 구원의 생명선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자, 성경을 볼까요?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이 내용을 시편 기자가 아주 아름답게 묘사한 대목이 있어요. 우리 여길 좀 표시를 해두시고 시편 107편을 다 넘어갑니다. 시편 107편 좀 긴 본문을 저하고 교독할 텐데 중간중간에 끊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어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을 잘 보세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잠깐만요. 이 줄이고 목마른 현장을 우리는 어제 새벽 어디서 보았습니까? 빈들에서 이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해는 저물어 가는데 퀭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그 풍경을 우리 어제 새벽 요한복음 6장 이 무리를 걸으시던 앞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인생 자체의 상태가 줄이고 목마른 결핍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6절을 좀 보실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제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이 시편 107편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 대목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계속 교독을 해나가십시다. 7절 제가 있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 바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환난과 고난 중에 길이 있다면 어떤 물리적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살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길. 바른 길은 바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였도다. 거주할 성읍은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에 살 삶을 염두에 두는 암시적 그림입니다. 자,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30절 보시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이 6장의 사건은 결국 왜 오병 이어의 사건과 이렇게 맞물려 있냐 하면 이런 상징성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 이어의 사건은 이렇게 헐벗고 줄이고 공고한 영적인 상태의 백성들에게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럼 그 결과로 우리들에게 되돌아오는 건 뭐죠? 우리가 바로 그 바닷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바다 위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출애굽에 해당하는 그림을 다시 재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물에 빠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 바다를 안전한 목적지까지 소원의 항구로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기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귀신이다! 제자들이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나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었어요? 안 걸었었어요? 걸었었습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채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떨어진 배까지 베드로를 데리고 하여간 업어서 가셨던 무슨 손을 잡고 가셨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배에 태우시고 그리고 그 배는 안전하게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베드로는 사실상 물 위를 두 번 걸은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다가 빠질 때까지 한 번 걸었고 또 한 번은 배까지 갈 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그는 안전하게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걸었던 것과 두 번째 걸었던 것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한 발자국이라도? 물론 논리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요. 앞발 빠지기 전에 뒷발 딛고 뒷발 빠지기 전에 앞발 딛고 그건 이제 말장난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안 빠졌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걸으셨고 배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 사이에 감추어진 마태복음 기자가 그 대목을 놓치지 않고 소개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신자로서 고급한 신앙은 치성을 쌓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인자하심에 운명을 거는 태도입니다. 전 존재를 거는 태도. 그것이 가장 신자로서 고급한 신앙입니다. 우리 그 대목을 확인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다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만병통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이 태도를 회복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가까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주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주여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하루인들 자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나를 구원하소서. 두 번째는 내 이웃에 그러니까 환난 풍파 고난당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땅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슬픔에 던져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 내어 기도하십시다. 주여